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주실 때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메시지가 둘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도 때로는 무서운 저주를 말씀하시지만 저주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본 마음은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희망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절정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이사야 65장입니다. 먼저 본문이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 한 절씩 나누어서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리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란 지금의 땅이 완전히 소멸되고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 어떤 유혹으로 타락하여도 때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절망과 악함이 판을 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늘 한결같이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하느냐? 그 하나님을 토기장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부시지만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대로 새롭게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비록 깨지고 금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것, 우상으로 망가진 그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눌리고 눌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셨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시면서 비록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품으신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구약 전체 이사야,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속이 시원한데 아무튼 이사야, 예레미야, 이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 바벨론 포로로 묶여있지만 남은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 에스겔에서는 감동적으로 보여주시는 마른 뼈가 살아나고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 구약이 얘기하는 모든 성경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다시 오시게마 약속하셨던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30초 동안 성경을 다 읽은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역사가 끝나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극한 종말론주의자들은 이것을 이해도 못하고 또 이것을 교묘히 바꾸고자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없어버리고 철저한 심판 다음에 오는 것이라 잘못 전달하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Here and now. 멀리 있는 유토피아적인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언약, 그것은 멀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할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과 똑같다면 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릅니다. 동일한 시간을 살아도 동일한 상황을 접해도 우리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뉴욕에 살아야 하고 여기서 일해야 하고 또 먹어야 하고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 야, 참 인생이 아름답지 않구나, 뉴욕 살기 쉽지 않구나, 교회 생활하기도 쉽지 않구나,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볼 때, 때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꼭 품고 있어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종종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성품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안에 모든 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부시는 소망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지나간 모든 것, 지나간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왜 상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나간 것이 자꾸만 기억 속에 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상처요, 그것이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그 쓴 경험 때문에, 그 아픈 것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자꾸만 우리가 네가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성품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소망을 품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절망을 얘기하고 모두가 나쁜 것을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품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날 좀 믿어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by sight. 보는 것이 다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봤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들, 행하고 계신 일들, 행하실 일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낌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보면서 본다라고 하지만, 나는 보는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요. 사실 그 보는 것이 느낌일 수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집어넣으셨는데 그것은 뭐냐? 보는 것으로 따라가려는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안에 믿음을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힘든지만, 내 느낌과 내 감정은 너무 괴롭고 아프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 하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아픔의 이야기를 다시는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9절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다음에 모든 이야기는 구구절절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23절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24절에도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 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속에 넣으셨을까요? 이것은 포텐셜입니다. 잠재력입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것이지만,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필요할 때 위기 상황에 나오는 어떤 힘, 그것을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위기가 있고 똑같은 절망이 있고 똑같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마지막에 포기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포텐셜,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니까, 새 하늘이고 새 땅이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없을까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찾아내려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을까?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한참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배우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전달하면 좋을까? 그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뭘까요? 제가 질문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 잘했다 스스로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일단 부부 생활을 시작하면 갈등이 시작될 거잖아요. 또 어려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것은 갈등입니다. 뭐 이렇게 숨기는 겁니다. 비자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미움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 맞아요. 우리의 가정은 이래야 돼요. 라고 하려고 질문을 딱 준비해서 이제 드렸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게 뭘까요? 했더니 주저함 없이 나오는 대답이 시어머니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좀 당황이 돼서 그냥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없겠군요. 그럼 또 뭐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신랑이 그 옆에 주저하지 않고 빨래요.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성경 공부에서 에덴 동산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지금은 있는데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을까? 그것이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묵상 가운데 이렇게 결론 내어보았습니다. 첫째는 실패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을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21절에도 사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왜냐하면 당시의 백성들이 늘 이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가옥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포도나무를 정말로 그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서울까요? 실패할까 봐요. 왜 우리가 교회 나오기 어려울까요? 만남에 실패할까 봐, 또 갈등할까 봐, 안 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없다. 새하늘과 새 땅은 실패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은 실패의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이 사랑으로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뭘까? 그것은 버림받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곳곳에 나의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내가 기뻐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불렀는데 거절함을 당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우리를 비참하고 슬프게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들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거절당했다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든 신앙이지요. 왜 우리가 외로울까요? 왜 쓸쓸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나는 왜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깔려있는 감정이 뭐냐?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모두가 갖는 가슴 아픈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속히 응답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내가 구했는데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거절함이 내 마음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버림받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이야기가 항상 우리를 부를 때 응답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회의와의 의심, 갈등과 미움이 없습니다. 25절의 말씀은 서로 믿고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분노하고 싸웁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갈등하고 싸우게 되면 두 사람 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니까. 사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25절의 모든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왜 우리가 갈등이 될까요? 저 사람과 내가 성격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왜 교회는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이 될까요? 그것은 내 믿음 탓입니다. 내 소망 탓입니다. 내 사랑 탓입니다.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면서 갈등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새하늘과 새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예요? 어디에 창조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에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게에, 우리가 들고 서 있는 이 땅에 바로 내가 서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요? 언제 창조하실 거예요? 지금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아무리 망가진 곳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효도관광을 가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숨이 막히도록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망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일이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회의와 의심, 갈등과 싸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화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